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진정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도성 예루살렘을 비워주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시므이에게, 베냐민 사람 시므이에게 저주를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너무나 격노한 나머지 칼을 들어서 이 시므이를 그 자리에서 징벌하려고 했지만 다윗이 말립니다. 이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면 자기가 조용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다윗도 사람인데 어찌 속에 분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마저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키기를 포기합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지쳤을 때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므이 같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우리를 힘들었을 때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같이 격하게 반응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큰 길을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는 같은 레벨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꿈을 향해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드디어 압살롬의 반란군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한 걸로 봐서 압살롬을 따르는 세력의 규모가 12지파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세력이었습니다. 쫓겨가는 다윗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그리 많지 않았고 초라했는데 압살롬을 따르는 이 백성들은 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고 압살롬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했으니까 뭐 다 압살롬한테 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반란은 곧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반전이 얼마 안 있어서 펼쳐지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최후의 승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은 지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이 다윗의 친구 후세가 밀명을 받고 압살롬의 진영에 침투합니다.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하기 위해서 압살롬 왕 옆에서 새로운 왕을 만세를 부릅니다. 압살롬도 처음에는 이 후세의 투항을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우리가 탈북자들 들어올 때도 국정원 하나원에서 굉장히 걸르잖아요. 이 중에 간첩은 없는지 사람이 깨끗한지 한참을 걸르는데 이 후세는 뛰어난 모사이긴 하지만 다윗의 오른팔 같은 친구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투항을 하지? 17절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네 친구는 다윗 왕 아니냐? 그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쉽게 몸을 던져오는가? 다윗의 부하들은 다 충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쉽단 말이죠. 당연한 의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후세도 이 정도 의심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왔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즉시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을 녹이는 압살롬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정통으로 찔러버리는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들에 속해서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 왕이여 민심이 이미 당신에게 돌아섰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은 천신이기 때문에 나도 그 백성들과 뜻을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이제 새로운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당신에게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 다윗을 섬길 듯이 이제 당신을 섬길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 있는 자를 섬긴다. 다른 백성들도 다 나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 지금 이 말이 구구절절히 압살롬이 이 포인트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압살롬이 후세랑 지금 독대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압살롬의 참모들과 이 반란군이 들어왔고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후세가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에 의해서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절친한 그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후세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정통성이 압살롬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은 압살롬에게 있어서 엄청난 면을 세워주는 것. 새 왕으로서 지금 힘으로서 예루살렘은 찬탈했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후세같이 다윗의 그 친구로 덕망 높은 인물이 압살롬에게 새로운 정통성이 있다고 딱 인정해 주는 것은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정통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압살롬의 고민을 정통으로 탁 뚫어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압살롬이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더 이상 후세의 귀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한껏 교만에 취해 있던 압살롬은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의 틈새로 후세가 파고들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반지의 제왕 마지막 편에 보면은 이 난장이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가지고 적들이 들끓는 악의 제국 모르도의 본부 한가운데로 침입합니다. 그 본부 한가운데로 가기까지 뭐 죽을 고비를 많이 겪죠. 악의 심장부에서는 생각도 못합니다. 자기들이 세력이 세니까 그 선한 그 인간들의 제국을 공격할 생각만 했지 설마 자기들의 본부 한가운데로 이 작은 난장이 하나가 침입해 들어올 줄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 프로도가 이 적의 심장부에서 절대반제를 파괴시켜서 악의 세력이 뿌리부터 붕괴하게 되죠. 압살롬 세력의 심장부로 잔입한 후세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를 막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전 이스라엘이 자기 군대 손아귀에 들어왔기 때문에 설마 이 전세가 뒤집어지리라는 건 생각도 못합니다. 설마 자기 진영 한가운데에 이 절대반지를 파괴하려는 저쪽에 스파이가 들어온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이게 성공만 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젊은 혈기를 가지고 계속 파죽지세로 달려온 사람들이 인생에서 한번 자기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의 방자함이 두렵습니다. 이 압살롬은 이 방심하고 있다가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밀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슬람의 선교 활동이 유럽에서 극성입니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들 한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IS가 지금 준동하는 시리아에도 레바논에도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기독교를 말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의 고위 지도부 한가운데도 우리가 모르는 후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심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작은 겨자씨 같이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사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감지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무서운 침투력으로 어두운 세상 속을 뚫고 들어갑니다. 세상 다 잡은 듯 강대해 보였던 압살롬의 세력이 하나님이 침투시킨 후세로 인해서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듯이 지금 세상을 다 장악한 듯이 보이는 마귀의 세력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막막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엄청난 일을 작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데 성공한 압살롬이 이제 아이도벨을 부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어떻게 행할 계략이라는 것은 이제 힘으로 예루살렘을 탈취했으니까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책을 생각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냐? 불안한 거예요. 이미 다윗에 대한 분노를 마음껏 풀어놓고 있던 아이도벨은 그 말을 듣고 무서운 계책을, 너무나 잔혹한 계책을 압살롬에게 줍니다. 21절 시작.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주할 때 궁을 관리하라고 남겨두었던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다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근동 국가에서는 전쟁에 승리하면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후궁들을 다 차지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제는 힘의 축이 자기에게로 옮겨왔다는 것을 모두에게 선포하는, 적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또 사람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역사의 주인이 누군가를 선포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제 다윗의 후궁들을 범함으로써 천하에 압살롬이 이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다윗을 진정으로 무릎 꿇렸다는 것을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의 사기가 더욱 충전해져서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다. 게다가 다윗이 가장 증오할 만한 일을 압살롬이 하게 만들므로써 이 아이도벨은 혹시 있을지 모른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를 애당초에 그냥 끊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아이도벨은 그의 손녀 밧세바에 대한 이 다윗의 간음 행위를 이제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복수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다윗, 네가 남의 아내를 짓밟아서 그렇게 상처를 주었지? 이제 너의 여인들이 다른 남자에게, 그것도 네 아들에게 짓밟히는 그 처절한 고통이 어떤지를 한번 맛보아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이도벨은 이 무서운 계책을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압살롬은 이 아이도벨의 무서운 계략을 받아들입니다. 왕궁 옥상에 장막을 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합니다.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도벨과 압살롬은 다윗에게 수치를 주고 다윗의 왕권을 뺏어오는 것만 생각했지 위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패착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주택의 옥상이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는 것으로 사용되면 그것이 축복의 장소가 되지만 우상 숭배의 장소로 사용되면 이게 멸망하는 곳이 됩니다. 아이도벨의 전략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전략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정복자들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폭력적인 힘으로 민심을 잡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왕국은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유다였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뛰어난 전략을 주었지만 그것이 거룩한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23절 보세요. 시작.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이도벨의 지혜와 전략은 진짜 그 당시 뭐 제갈공명 같이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처럼 뛰어났기 때문에 다윗도 그의 계략은 아주 절대적으로 신임했고 이제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하나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아이도벨이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총신이 비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명사수라도 관역을 맞추지 못합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딱 튜닝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그 능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은요, 얼마나 폐해가 심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뛰어난 능력은 이제 마귀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게 되죠. 문제는 유류상종이라고 이 아이도벨의 악한 계략을, 뛰어나지만 악한 계략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압살롬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손에 쥐거나 인기가 많아지거나 하게 되면은 하고 되는 미스테이크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꾸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입니다. 이들을 범하는 것은 당시 근동의 정복자에게는 관습이었는지 모르겠어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친상간이라고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세상의 정복자들의 길을 가라는 이 아이도벨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복수욕과 권력욕에 눈이 어두운 압살롬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서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파워게임을 합니다. 그것이 강성하던 그가 순식간에 몰락하는 패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똑똑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결정합니까? 아이도벨 같은 똑똑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조언이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깊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유다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할 때도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결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능력으로 영리하게 빠르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게 너무 어리숙하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영악하게 똑똑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영악하고 똑똑한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중요한 걸 결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거룩하게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정말 수세에 몰려서 압살롬의 옆에 있는 아이도벨의 사악한 모략은 너무나 뛰어나고 세상적으로는 빈틈이 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영악하게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